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자, 이것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쓰는 아주 필수적인 앱이 있는데 그 핵심 기능이 내일 당장 삭제된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엄청 불편하겠죠. 사용자들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무슨 치명적인 오류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새로운 법이 시행될지도 모른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라면요?
법 시행 전인데도요?
네. 심지어 사용자 수가 3억 명이 넘는 서비스에서 말이죠. 미국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쓰는 앱인데 기능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겁니다.
보통의 자본주의 시장이라면 주가가 반토막이 나고 혁신이 죽었다며 시장에 엄청난 패닉에 빠졌겠죠.
맞습니다. 엄청난 악재죠. 하지만 지금 중국 기술 생태계에서는 거대 플랫폼들이 스스로 자기들 서버에 전원을 끄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거대 자본은 기업들의 이런 단호한 통제력 그리고 규제 순응에 오히려 환호하고 있죠.
참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좀 기묘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분석에서 우리는 이 기묘하고도 압도적인 현상의 이면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엄청난 분량의 정보들, 이 핵심 단서들은 김경진 변호사께서 제공해 주신 중국 AI와 로봇, 반도체 산업에 대한 최신 심층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네, 아주 따끔따끈하고 깊이 있는 자료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해요. 단순히 이웃나라가 기술을 엄청 빨리 개발하고 있다, 이런 단편적인 소식을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중국의 AI 생태계가 이제 실험실에 완전히 벗어나서 자본시장, 국가 인프라, 그리고 엄격한 규제 시스템까지 결합해서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상용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거대한 기계요?
네. 그리고 이 기계가 뿜어내는 연쇄 반응이 청취자 여러분의 자산, 또 한국 경제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 점들을 한번 연결해보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 연쇄 반응의 첫 번째 시작점은 하드웨어, 바로 로봇과 자본시장의 결합입니다. 보고서의 유니티리, 중국명으로 우수커즈라는 기업의 상장 소식이 아주 눈에 띄더라고요.
아, 네. 그 과창판 IPO 승인권 말씀이시죠?
맞아요. 상장 심사 접수부터 최종 승인까지 딱 104일이 걸렸습니다.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과창판 역사상 최단 기록을 갈아치운 거죠.
104일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자금 조달 규모가 42억 위안, 우리 돈으로 무려 약 8천억 원입니다. 근데 이 수치가 정말 흥미로운 이유가 따로 있잖아요.
네, 이 회사의 2025년 예상 매출액이 17억 위안이라는 점이죠.
세상에, 매출의 두 배가 훌쩍 넘는 현금을 시장에서 한 번에 쥐어준 거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벤처 캐피털 투자를 넘어서서 국가 자본이 앞장서서 로봇 기업의 연구개발 리스크를 통째로 떠안아주겠다, 이런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야, 진짜 스케일이 다르네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도 보고서에서 바로 이 기형적일 정도의 성장 프리미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7억 위안 매출 기업에 42억 위안을 수혈했다는 건 개별 기업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건가요?
네, 중국 자본시장이 인간형 로봇을 반도체 다음의 국가 전력 섹터로 공식 인정했다는 강력한 신화로입니다.
아, 반도체 다음은 로봇이다, 이렇게 딱 점을 찍은 거군요.
맞아요. 서방의 민간 투자자들은 당장 수익이 안 보이면 이런 하드웨어 투자를 엄청 꺼리잖아요. 근데 중국은 국가 주도 자본으로 초기에 그 막대한 매몰 비용과 실패 리스크를 그냥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자본의 호의를 받으면서 자라난 로봇들이 이제 그냥 전시장 쇼윈도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현장으로 갔죠.
네, 진짜 흙먼지 날리는 험지로 투입되고 있다는 게 이 보고서에서 제가 본 가장 섬뜩한 포인트였습니다. 그 우비텍이라는 회사가 만든 워커 S2 로봇, 이게 지금 국경 통관소에 실전 배치가 됐어요.
아, 통관소면 환경 엄청 척박할 텐데요.
그렇죠. 거기가 에어컨 빵빵한 실험실이 아니잖아요. 습도도 턱턱 막히고 트럭 매연에 분진 날리고 사람들은 분비고, 그런 극강의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로봇이 화물 바코드를 읽고 순찰을 돕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로봇을 사들이는 수요처가 완전히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요처라면 기업이나 국가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국가전력망공사가 올해 무려 68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서 8,500대의 로봇을 실제 현장에 배치한다고 밝혔거든요.
와, 8,500대요? 그것도 전력망 인프라요?
맞습니다. 고압 전류가 흐르고 사람 들어가기 너무 위험한 핵심 전력 인프라에 로봇견 5,000대랑 인간형 로봇 500대를 쫙 깔아버리는 겁니다.
야, 이건 그냥 신기한 장난감이 아니라 진짜 국가의 핏줄을 굴리는 필수 노동력으로 로봇이 들어간 거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이렇게 물리적 노동을 대체하려면 결국 그 몸체를 제어할 두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AI 칩이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캠브리콘, 중국명 한우지의 롤러코스터 사태로 넘어가게 되네요.
과창판 최초로 시가총액 1조 위안을 돌파했었죠.
네, 엄청난 화제였죠. 근데 회사 측에서 스스로 단기적으로 좀 과열된 것 같다 이렇게 리스크 경고를 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직후 이틀 만에 시총 1,400억 위안, 약 26조 원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이틀 만에 26조 원이요? 진짜 롤러코스터네요.
그러니까요. 이건 뭐 모터가 터질 때까지 엑셀 밟다가 벽을 들이받은 느낌이랄까요?
이 1조 위안 당일치기 사건을 보면요. 팩트와 환상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김경진 변호사의 예리한 분석을 보면 이게 기술의 실질적 진전과 밸류에이션 과열이 결국 동전의 양면이라는 걸 잘 보여줍니다.
기술 발전은 진짠데 기대감이 너무 컸다 이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미국의 전방위적인 반도체 제재 속에서도 중국 자국 파운드리인 SMIC 7나노 동정으로 AI 칩 양산하고 흑자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진보예요.
사실 그건 정말 대단한 성과죠.
그런데 심리가 문제였습니다. 미국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자국 칩이다 이런 국가적 자존심이 특정 기업으로 확 쏠려버리면서 가치평가가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아, 투기적 리스크가 폭발해버린 거군요. 근데 방금 미국의 제재를 언급하셨잖아요. 제가 이 보고서 읽으면서 사실 가장 의아했던 게 이 부분입니다.
어떤 점이 의아하셨나요?
미국이 지금 엔비디아의 최고 성능 칩이 중국에 들어가는 걸 정말 사활을 걸고 막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중국 AI 기업들이 계속 이렇게 프론티어급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규제가 안 통하는 건가 이런 생각 드시죠?
네. 하드웨어 격차가 절대적인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메우고 있는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통제가 실효성이 없다기보다는요. 중국이 소프트웨어와 아키텍처 혁신으로 그 미국의 통제를 우회하는 이른바 플랜 B를 극한으로 끌어올렸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 플랜 B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메이트웬이 공개한 롱캣 2.0이라는 코딩 에이전트 모델이 아주 완벽한 해답입니다. 글로벌 AI 플랫폼에서 아울 알파라는 익명으로 두 달 동안이나 1위를 차지했던 정체불명의 거대 모델이 있었거든요.
아, 저도 그 뉴스 봤어요. 다들 어디서 만든 거냐고 난리였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엔비디아 칩 단 한 개도 없이 만들어진 중국 자체 모델이었습니다.
와, 1.6조 파라미터짜리 모델인데 엔비디아 칩이 연결하고요? 그럼 대체 뭘로 학습을 시킨 겁니까?
중국산 ASIC 칩 5만 장을 클러스터로 묶어서 훈련시켰습니다.
ASIC이면 주문형 반도체. 그러니까 범용성이 낮고 특정 목적에만 쓰이는 거잖아요. 이게 비유하자면 미슐랭 3스타 셰프 10명이 요리하면 끝날 일을 약간 동네 요리사 5만 명을 좁은 주방에 우겨넣고 요리하라고 한 거랑 비슷해 보이는데요?
야, 그 비유가 상황 본질을 아주 정확히 찌르네요.
보통 그렇게 하면 서로 동선 엉키고 소통 안 돼서 요리다 만치지 않나요?
맞아요. AI 칩 수만 개 연결할 때 가장 큰 병목 현상이 바로 칩 사이의 통신입니다. 주방 안에서 요리사들이 데이터 주고받다 꼬이는 거죠. 엔비디아가 무서운 건 칩 자체 성능도 좋지만 이 수만 개 칩이 지연 없이 통신하게 만드는 네트워크 기술이 압도적이거든요.
근데 메이트웨이는 성능 떨어지는 동네 요리사 5만 명을 데리고 1위 요리를 뽑아낸 거잖아요.
그 말은 그 5만 명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고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하는 독자적인 네트워크 아키텍처 그리고 소프트웨어 최적화 기술을 중국이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와, 소름 돋네요. 미국의 수출 통제가 최고급 칼이랑 도마 들어오는 건 막았지만 주방 시스템 자체를 혁신하는 것까지는 못 막은 거군요.
네, 하드웨어의 열쇠를 소프트웨어로 극복한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모델 성능 높이는 데서 안 멈춰요.
또 뭐가 있나요?
AI 비즈니스의 고질적인 문제인 비용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딥시크 V4 모델이 도입한 피크밸리 API 요금제가 바로 그겁니다.
피크밸리 요금제요? 우리가 쓰는 전기 요금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개발자들이 딥시크 AI를 쓸 때 사용량이 폭주하는 낮 시간대에는 요금을 두 배로 받고 트래픽이 없는 새벽 같은 한산한 시간대에는 요금을 확 깎아주는 식이죠.
아, 시간대별 차등과금이네요.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이게 중국 AI 산업이 그동안의 피튀기는 가격 출혈 경쟁을 끝내고 본격적인 수익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AI 서비스에서 제일 돈이 많이 깨지는 게 서버 가동 비용입니다.
그렇죠. 낮에 트래픽 감당하려고 서버 엄청 늘려놓으면 밤에는 그냥 놀리게 되니까요.
네, 밤에는 전력만 갉아먹는 애물단지가 되죠. 실리콘밸리 거인들도 이것 때문에 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딥시크는 요금 차등화로 사용자 패턴을 분산시켜서 24시간 내내 서버 가동률을 극대화한 겁니다.
야, 시장 점유율을 확실히 꽉 잡았으니까 이런 가격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이렇게 중국산 칩으로 자립을 외치고 비즈니스도 고도화하고 있지만 글로벌 최전선에서는 여전히 은밀하고 치열한 쥐와 고양이 게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파이전 같은 건가요?
네. 미국의 엔스트로픽이 최근 자사 최고 모델인 클로드에 몰래 접속하려는 중국 기업들을 대거 차단하려다가 큰 소동이 났었죠. 알리바바나 바이트댄스 같은 곳들이 대장이었습니다.
아, VPN 쓰거나 위장 계정 엄청 파서 미국 AI에 빨대 꽂고 데이터 빼가려고 한 거군요.
네, 기술 벤치마킹을 시도한 건데 결국 중국도 글로벌 최상위 모델의 발전 궤적을 끊임없이 훔쳐보고 모니터링해야만 하는 현실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밖에서는 미국이랑 이렇게 필사적으로 창방패 싸움을 하고 있는데 시선을 중국 내부로 돌려보면 정말 이 규제 실행력이 숨이 막힐 정도로 단호하더라고요.
아, 그 AI 의인화 서비스 관리 방법 시행 거 말씀하시는군요.
네, 제가 오프닝에서 던졌던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 상황은 사실 자본주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정부의 공식 규제 법안 시행을 딱 8일 앞두고 바이트댄스의 두바오랑 알리바바의 통해 천문이 핵심 기능을 자발적으로 영구 삭제해버렸어요.
인간형 대화 에이전트를 기능을 꺼버린 거죠?
맞아요. 두바오 사용자 수가 무려 3억 4,500만 명입니다. 사용자들이 제일 몰입하던 기능을 법이 발효되기도 전에 기업 스스로 도려낸 건데 주주들 입장에선 이거 엄청난 가치 훼손 아닙니까? 정부 기류 읽고 그냥 납작 엎드린 거잖아요.
겉보기에 그렇죠. 근데 김경진 전 국회의원은 이 통찰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해석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혁신을 앞서라는 규제 리스크로 보이지만 거대 자본의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게 극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거죠.
아, 예측 가능성이요? 기능이 날아가는데도요?
네. 법 시행 전에 3억 명 서비스를 스스로 끌 수 있을 만큼 국가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고 기업의 실행력이 즉각적이라는 걸 증명한 셈이니까요.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법안 하나 두고 몇 년씩 국회에서 싸우거나 법원 판결로 규제가 오락가락하는 불확실성이 없는 겁니다.
아, 어느 선을 넘으면 잘리고 어느 선까지는 허용되는지가 너무 분명하니까 자본 입장에서는 차라리 속이 편하다. 이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국가가 허용하는 안전지대 내에서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안심하고 집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죠. 아주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이야, 하드웨어 열세를 우회하는 돌파력, 수익성 짜내는 비즈니스 최적화, 거기다 자본마저 안심시키는 예측 가능한 규제 시스템까지. 정말 자기들만의 단단한 성벽을 쌓아올리고 있네요. 자, 그럼 이를 더 큰 틀에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야죠.
맞습니다. 이 거대한 이웃나라의 기계 굴러가는 소리가 왜 청취자 여러분의 직업과 직결되는 문제일까요?
그건 한국 경제가 지금 중국의 AI 굴기라는 파도 위에서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지표들 이면을 잘 보셔야 해요.
네, 지표만 보면 사실 너무 화려하죠. 한국 6월 수출이 사상 최초로 월간 1,00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특히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거의 200% 폭증했고요.
엄청난 호황이죠.
게다가 AI 서버의 필수적인 MLCC 가격도 급등해서 삼성전기 같은 한국 기업들이 엄청난 수혜를 보고 있잖아요. MLCC가 반도체의 전기를 일정하게 공급해주는 초소형 댐 같은 거잖아요. AI 서버는 워낙 연산량이 많고 전력을 많이 먹어서 이게 엄청나게 필요하다던데요.
맞습니다. 2027년까지 공급 부족이 예상될 정도니까 한국 부품 산업 입장에서는 완벽한 르네상스가 온 것처럼 보이죠.
네, 표면적으로는 너무 좋죠.
하지만 김경진 변호사는 아주 냉철한 경고를 남깁니다.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92%나 늘어났다는 이 데이터의 진짜 의미를 봐야 한다고요.
진짜 의미라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아까 메이턴이 5만 장의 칩을 엮어서 거대한 AI 훈련시켰다고 했잖아요. 중국이 지금 미국 제재를 극복하려고 무식할 정도로 방대한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서버들을 채우는 메모리 반도체랑 MSC를 다름 아닌 한국이 쏟아부어주고 있다는 뜻이죠.
아, 그러니까 한국의 수출 호황이 사실은 중국의 우회적인 AI 인프라 구축에 철저하게 기생하고 있는 구조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오, 그게 왜 딜레마인지 확 와닿습니다. 중국이 우리 부품 사줘서 돈 버는 건 당장 좋은데 그 인프라 커지는 걸 미국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있잖아요. 보고서 보니까 FDPR 그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이라는 게 언급되던데요?
네,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죠.
미국산 기술이나 장비가 단 1%라도 섞여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 만들던 미국 정부가 중국 수출을 꽉 막아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 반도체 공정에 미국 장비가 안 들어갈 리가 없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만약 미국이 자국 패권을 지키려고 이 FDPR의 칼날을 한국산 범용 메모리 부품에까지 딱 들이대는 순간 한국의 가장 큰 수출 파이프라인이 하루아침에 끊어질 수 있습니다.
와, 이건 롤러코스터가 최고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미국이 언제 그 선로를 끊어버릴지 모르는 상황이네요.
네.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 한국 대표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하루 만에 거의 8% 폭락했다가 급반등했던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네. 시장이 완전 충격에 빠졌었죠.
그게 단순한 주가 변동이 아닙니다. 중국발 AI 수요라는 달콤한 호황과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미국발 제재 리스크라는 시한폭탄을 양손에 들고 걷는 한국 경제의 위태로운 현실을 아주 날것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 달콤함과 폭탄을 동시에 안고 가는 거군요. 참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104일 만에 로봇의 천문학적 자금을 붓는 자본시장, 또 엔비디아 없이 5만 장 칩을 엮어내는 소프트웨어 혁신, 그리고 3억 명의 서비스를 스스로 날리면서 규제 불확실성을 지우는 현상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톱니바퀴에 부품을 대며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한국 경제의 딜레마도 확인했죠.
맞습니다. 오늘 분석 참 흥미로웠는데요.
네, 이 복잡한 퍼즐을 다 맞춘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드리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 기대되네요.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보고서 말미를 보면 중국 8개 부처가 2030년까지 공장 자동화를 위해 5만 개의 5G 전용망을 깐다는 로드맵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미국의 제재를 뚫고 독자적으로 구축한 AI 모델, 국가 인프라에 투입된 수만 대의 로봇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연 시간 없이 연결하는 5만 개의 5G 전용망.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완벽히 맞물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그 세 가지가 합쳐진다고요?
네. 이건 단순히 공장 자동화 수준이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과 완전히 단절된 채로 설계부터 생산, 물류까지 전부 AI와 로봇이 지휘하는 그들만의 거대한 완전 자동화 국가 운영체제, 즉 OS가 탄생한다는 뜻입니다.
야, 완전히 폐쇄됐지만 그 안에서는 초연결된 경제 블록이네요.
맞습니다. 이 압도적이고 폐쇄적인 생태계가 완성될 때 중간재를 수출하며 먹고 사는 한국 산업은 과연 장벽 안으로 갈 열쇠를 쥐고 있을까요? 아니면 장벽 밖으로 밀려나 고립될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아, 오늘 첫머리에서 제가 중국 생태계의 단호한 통제력을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끄고 켜는 스위치가 단순한 앱 전원이 아니었네요. 자신들만의 거대한 생태계를 외부와 차단하려고 서서히 스위치를 올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 여러분이 속한 산업은 이 지각 변동 속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시간,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과 열린 태도에 감사드리며 다음 딥다이브에서도 당신의 시야를 넓혀줄 가장 날카로운 통찰을 준비해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